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11절까지를 저희가 좀 읽고 싶은데요.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내용을 좀 파악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물 두세 통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2번째 시간으로 셋째 날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전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루에 이것을 다 하기가 어려워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1장의 내용과 2장서부터의 내용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장까지는 좀 서론의 형태에 해당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압축해서 일필휘지로 이렇게 써내려간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또 어둠 속에 비치는 참 빛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있었고 또 그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자 요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말고 침례자 요한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그 침례자 요한,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2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에서 만나는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나는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이 2장서부터는 이제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특별히 그 혼인잔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서 물로 와인,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로 넣겠지만, 우리가 믿기로 포도즙,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 사건, 이것은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고 대부분이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어떠한 키워드들, 중요한 단어들을 꼽아봐라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섯 개로 조금 꼽아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셋째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워터, 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포도즙입니다. 와인, 포도즙. 그 다음에 키워드는 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혼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잔치. 그리고 마지막에 키워드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렇게 셋째 날, 물, 포도즙, 혼인, 잔치, 기적, 이렇게 여섯 개의 키워드로 이 사건을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도 시간에 맞춰서 하자면 그 앞에 세 가지, 즉 셋째 날과 물과 포도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는 조금 다른 자기만의 방식대로 날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장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있는 단어가 셋째 날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은 그 앞부분의 1장에서 둘째 날도 있고 첫째 날도 있었는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표현은 없는데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런 표현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첫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 어딜까를 봤더니 35절에 날이 첫째 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또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셋째 날이라고 볼 때에 그것을 역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35절 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이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29절에, 1장 29절에도 보면은 날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카운트할 때 이날은 세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또 다음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이 첫째 날이 되고 그러면 둘째 날이 언제가 되는가 봤더니 43절입니다. 4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래서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날이 둘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날은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날이었고, 둘째 날은 갈릴리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신 날이 둘째 날이 되고, 그 다음 셋째 날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셋째 날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그 숫자, 특별히 7이라는 숫자,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글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요한이 이 날짜를 특별히 셋째 날에 맞췄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뭔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요한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 중에 첫 번째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셋째 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연코 이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죽이도록 정죄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것이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입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순서대로 배열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셋째 날에 일으켜지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정확하게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핵심적인 사실, 중요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 셋째 날에 3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도 셋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부활과 관련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죽음과 매장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인되는 데 필요한 날짜가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72시간 정도 안에 사람이 사망진단을 받았다가도 깨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장을 주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 3일이라는 것은 매장되어서 완전히 죽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 시간,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셋째 날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어떻게 해서든지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날과 정결하게 되는 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율법에서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죽어 있는 사람 근처만 가도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 죽음과는 연관 지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죽음, 사망 이런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와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 죽은 어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정결하게 회복되는가를 여기 기록해 놓으시는데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7일 기간 내내 부정합니다.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죽음과 근접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고 7일째는 회복이 되긴 되는데 그런데 그 회복이 언제 시작되냐 했을 때 셋째 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셋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일곱째 날에 실제로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8, 1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가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 때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뿌리는 것, 셋째 날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시작되냐 했을 때 피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이 셋째 날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이것은 부정했던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는 날, 정결하게 되는 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셋째 날은 또한 치유와 회복의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서 보게 됩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호세아 대언자가 말하는 그 이제 문맥이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단 말이죠. 치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언제 회복시키시냐?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셋째 날이라는 게 도대체 여기선 무엇을 의미하는가? 호세아 대언자 당시에 어떤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셋째 날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것을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기로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세 번째 천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오시는 것이 아담의 시작으로부터 4천년이 지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5천년이 시작될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거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대, 그러니까 구약을 포함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BC와 AD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00년, 2000년, 그래서 200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6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옵니다. 제7일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그 만드시는 일, 창조하시는 일을 쉬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구도를 볼 때 6000년이 지나면 평화의 1000년이 온다.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하는 그 평화의 1000년, 1000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구도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구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천년 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지금 저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 그 땅에 지금 1948년에 회복되어 있는 저 나라, 저 나라가 지금 온 세계의 중심 민족, 중심 국가가 되면서 이 땅이 새롭게 변하는 그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세 번째 천년, 셋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치셔서 찢으셔서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2000년 동안 AD 70년 이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유리방랑하면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온갖 받을 수 있는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대량 학살을 당해가면서 온 유럽 지역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는 그 딱지를 달고 모진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게 셋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천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서 보게 되는 이 셋째 날의 개념은 치유와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셋째 날을 언급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이 기록된 장인데 바로 그 십계명 주시기 전장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이 출애굽기 19장이지요. 그 19장의 1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예비하고 있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뵙는 날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셋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셋째 날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정결하게 하는 날과 정결하게 되는 날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치유와 회복의 날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뵙는 날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뵙는 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볼수 있는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허물로 바치라고 하시면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지정해 주신 한 산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가게 됩니다. 22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실제로 모리아 산에 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독자를 죽여야 하는 그 장소가 모리아 산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뵙는 장소예요. 그 장소를 몇째 날에 아브라함이 당도하게 되는가? 셋째 날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셋째 날이라는 이 개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는,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대단히 정교하게 이 날짜를 맞추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셋째 날에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 셋째 날이라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가 봤더니, 이 셋째 날이라는 것은 시체를 접해서 부정하게 된 자, 즉 죽음을 접해서 부정하게 되었던 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기 시작하는 날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날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 또 무덤이 승리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이 부활되는, 죽음이 부활로 역전되는 날, 그러니까는 죽음을 이기는 날, 그날이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인간의 대표인 모세를 대면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날, 즉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그게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셋째 날에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은 완전한 것이어서 그 완전한 것에 인간이 다가가면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부정한 자 가운데 가면서 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실 완전한 율법이 인간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죽으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 이거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을 뵙긴 배웠는데, 이때 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 천지가 개벽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가까이 오지 마라 하셨던 구약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이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된이 신약,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셋째 날에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시 얘기해서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이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날엔 기쁨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있는 날이고, 잔치에서 이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셋째 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는 일이, 회복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것입니다. 셋째 날은 아까 제가 부활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음과 부활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시체를 만졌던 자, 이 죽어 있는 자가 이제 셋째 날에 회복하기 시작하는 날인데, 이 셋째 날이 죽음과 부활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보게 되는 것이냐면, 그 이삭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볼때 셋째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죽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손에 죽어야 되는 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셋째 날에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묶인 채, 몸이 묶인 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칼이 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삭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삭이 죽은 날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날은 이삭이 살아난 날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부활한 날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의 개념은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가나의 이 혼인 잔치를 행하는 날을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셋째 날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셋째 날로 맞춰 놓으신 그 이유는, 이것이 교리적으로 전 인류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과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이두 가지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셋째 날로 이것을 맞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즉 셋째 천년이 될 때, 셋째 천년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셋째 날그 하루 동안, 즉그 천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 혼인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던 우리들도 곧바로 채워 올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중에서 그 주를 뵙게 되면서 혼인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이죠. 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천년이 회복되게 될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것이 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셋째 날에 회복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만찬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을 이 단어인 이 셋째 날에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키워드로서 물을 언급했습니다. 워터, 물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이것을 눈치채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은 유독 물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에 관한 얘기를 유독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침례자 요한의 이 물침례 얘기가 나와요. 침례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행위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렇죠? 지금 2장에서 물 얘기가 또 나왔는데 보니까 물이 포도즙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물 얘기예요.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보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한번 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한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물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서 난다.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양수가 터지면서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잠겨 있을 때 그 물에서 먼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3장에서도 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4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물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그 도시의 우물, 야곱의 우물 여기에서 만난 어떤 한 여인과의 대화를 쭉 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면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푸십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이 생수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넘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런 어떤 영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사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물 항아리, 그것은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려야만 하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 아, 물 얘기로 가득 찬 게 4장 이야기였습니다. 5장에는 어땠습니까? 5장에 보니까 여기에 또 연못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자꾸 계속 물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믿기로 천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졌는데 그때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모든 어떤 병이 됐든지 낫는다 이런 이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그 병약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물 얘기가 나올까요? 제가 이거를 억지로 껴맞추는 것 같습니까? 6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물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6장에서 오병이어, 소위 오병이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물 얘기예요. 7장에 가서 보니까 장막절인데 장막절이라는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계속 물 얘기를 하세요. 9장에 가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9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태어날 때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십니다. 물로서 흙을 이기셔서, 그렇죠? 침이 물이잖아요. 물로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물 얘기예요.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 물로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듯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로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19장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군인이 찔렀는데,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심장을 이렇게 이제 갈비뼈를 피해서 심장을 찌르는 것이죠. 심장이 관통됐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물하고 연관시키네요. 21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 디베리아 바다 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 얘기를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떻다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러니까 폭포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의 서신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한 이 요한계시록에, 그것도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22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성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얘기로 성경 전체를 종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생명을 주는 이 물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물을 취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물을 취하는 문제다. 자,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개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샘, Fountain of Living Water,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 cisterns,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문제가 지금 물 저장고, 물 웅덩이, 샘을 찾는 문제다. 갈증이 있는 인간이, 육적 갈증도 있듯이 영적 갈증이 있는 이 인간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샘을 찾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생수의 샘이 되시는 분이신데, 이 인간들이 엉뚱한 근원, 물근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터져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물이 저장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엉뚱한 이 샘근원, 물 웅덩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문제,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를 지금 생수이신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이야말로 그 생명을 주는 그 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성경의 맨 마지막을 누구든지 이 생수, 생명수가 되는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값없이 그것을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지,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가 무슨 광산도 아니고 이게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물이 너무도 많아서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였어요.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물에서 뭔가를 끌어올리는 사람, 어부였어요. 예수님과 이 물, 대단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꿰어 맞추는 것 같으십니까? 두드려 맞추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만 딱 더 보시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도 요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 제가 괜히 꿰어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 이 물은 땅에서 뭔가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뭔가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피가 한 의미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물과 피라. 이 물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피와 만나고 있고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아까 니고데모하고도 대화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물은 이 첫 출생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출생의 생명. 그렇죠? 우리가 첫 출생을 할 때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나와요. 첫 출생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적 생명을, 육적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육적이건 영적이건 모든 측면에서 생수의 샘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았다 하는 이 사건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성이 강한 것입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즙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는 와인인데 이 와인이 포도즙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포도주로도 번역됩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이걸 번역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레이프 주스 이렇게 따로 쓰지 않는 한 와인이라는 단어가 즙도 의미하기도 하고 주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어떤 경우엔 포도즙, 어떤 경우엔 포도주로 문맥에 맞게 번역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즙의 이 기본 개념이 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기본 개념? 예. 네. 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사실 성경에서 포도즙은 기쁨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 포도즙은 그 형용사가 어떻게 따라붙냐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 이런 식으로 묘사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이런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에 이제 이게 전후 문맥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만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사기 9장 7절에 보면은 요담이 어떤 한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으나 올리브나무가 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무화과나무에게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이렇게 했더니 나도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와서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에게 또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돼 달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제 대답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오. 이렇게 대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포도즙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시편 4편 7절에 보면은 이 포도즙이 주는 기쁨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아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 이 포도즙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기쁨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인간이 맛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맛보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으로 하늘의 곡식, 천사의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이슬처럼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것으로 빵을 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목을 죽였냐? 바위에서 샘이 터져서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포도즙은 없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포도즙을 어디서 공수해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 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6절.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광야 얘기합니다. 너희가 입은 옷이 날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날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밀 재배에서 먹은 빵 얘기하는 거겠죠.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은 포도즙 마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것은 고난과 시련의 어떤 기간과 장소를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즙의 기본 개념이 기쁨인데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이 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즙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의 일상 식사에서 또는 특별한 잔치 자리에서 더더군다나 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게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기간 빼고 일상적으로는 식사 자리나 특별히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좋은 포도즙을 내놓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고 모든 손님들이 이 좋은 포도즙을 마음껏 이렇게 취하게 하는 것, 섭취,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포도주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식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이게 7일 동안 지속되는데 사람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고주망태가 되고, 이게 한번 잔치 있을 때마다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물 두세 통 되는 항아리 그 여섯 개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문제라면 이거는 완전히 이건 난장판인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포도즙이거든요. 포도즙. 그래서 이 잔치에서 이 포도즙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음식인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졌다. 아 이것은 이 잔치의 위기인 것이지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 놓고 생각보다 빨리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재미없네 그러고 이제 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잔치가 파국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상태는 바로 포도즙이 떨어진 상태다.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상태다.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 때도 그 구절을 제가 인용했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기쁨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그들이 저주받았을 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담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저주받은 이 죄인들은 포도즙이 떨어진 상태, 기쁨이 없는 더 이상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의 1차적인 개념은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즙과 피를 이렇게 중첩시켜서 말씀하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를 축복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저쪽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 포도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아까 그러니까 포도가 어쨌든 포도가 풍성한 지역에 유다는 거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얼마나 포도즙이 흔한지 옷을 그냥 포도즙 색깔로 물들이고 사실 그이 보라색 포도즙 색깔 보라색은 왕의 옷이에요. 귀족들의 옷의 색깔이에요.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에 피에 빨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lood of grapes. 포도와 피를 중첩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과일 주스 중에서 이 포도 주스만큼 피와 이렇게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러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수대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심으로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도즙 마신 거죠. 포도즙 마시는데 이 포도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의 순수한 피, pure blood of the grap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그 만찬의 밤에 자신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새 상속 언약을 다시 맺는다. 옛 상속 언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맺었던 그 율법 언약, 모세 언약, 그거 말고 새로운 이 상속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내가 그것도 또한 피로 맺는다는 거예요. 둘째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맺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로 맺으시는데, 여기 뭐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실 때에 포도즙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뭐 팔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렇게 마시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포도 주스, 포도 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본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기적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선포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확대해 보자면 죄로 인해서 죽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 인간들에게 기쁨의 포도즙, 즉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포도즙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물로 포도즙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출발점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고 또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새 상속 언약을 인류와 맺으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미리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먼저 이집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게 어떤 재앙인지 기억하시죠? 뭐였죠? 예. 모든 물군원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 피계이파. 피계이파. 조폭 이름 같잖아요. 피 개구리 이파리. 예. 지금 이첫 번째 이 재앙이 피란 말이에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땐 실제 피로 변했지만, 그렇죠? 그땐 실제 피로 변했지만, 그건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과정에서 지금 물이 피로 변할 때, 그것은 저주였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면에 나타나실 때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 물을 피와 유사한 포도즙으로 변화시키시면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이렇게 대조를, 거울에서 거울로 이렇게 마주보듯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생명도 의미하고 이집트의 재앙에서 볼 땐 저주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게 죽음인 것이고 그것은 저주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대단히 정교한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은 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작하고 꿰어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믿죠.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미친 사람이 도대체 이런 공을 들여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내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성경 전체와 맞춰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면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단순한 세상의 여러 책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책.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좀 발견되는 여섯 개의 키워드 중에서 제가 이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 또 물이라는 단어, 또 포도즙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나머지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666장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 나를 사랑하심은 666장입니다. 내가 믿고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이 평안하여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허물뿐인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원하심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몸 됐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구주에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 부르시면서 주의 왕국 들어가도록 인도하심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주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는 주께 찬송드리네.
주님,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결합되셔서 한 몸을 이루셔서 그렇게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 걷고 동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저희 평생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복음, 온 우주보다 값진 복음, 온 우주 자연 만물의 이치보다 더 심오하고 더 절묘하고 더 고귀한 이 복음, 이것을 저희 같은 참으로 무지랭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셔서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기쁨을 세상에 포도즙이 떨어져서, 기쁨의 포도즙이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아보려고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